호국 용사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누가 항상 등장하냐 하면은 강제구 소령이 등장을 합니다. 강제구 소령. 이렇게 찾아보면 기록을 찾아보면 그는 이제 중대장으로 그 월남 파병을 위해 장병들을 훈련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류탄 연습을 하는데 글쎄 그 어리석은 병사가 그 수류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수류탄을 떨어뜨린 거를 또 다른 사람이 발로 차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실패를 했대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강제구 이제 대위였는데 이제 추서가 돼서 소령이 되는 건데 이제 강제구 소령이 그걸 몸을 날렸어요. 근데 그 증언들을 보면 정말 온몸이 다 터졌다는 거예요. 온몸이 그냥 사지가 다 이렇게 찢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숨이 붙어 있었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숨을 거두었는데 참 생각해보면 그런 귀한 희생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면 그 잘못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실수. 한 번의 실수. 그 연습하는 그 실수.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 말이에요. 또 하면 또 빨리 이걸 제껴야지. 그 빨리 그걸 제끼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제구 소령이 그걸 덮쳐서 자기 몸을 산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 살기 바쁜데 순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덮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평소에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만이 그 일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예수님의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강제구 소령이 그 부하들의 죄 때문에, 부하들의 잘못 때문에, 부하들의 실수 때문에 그가 자기 몸을 산화했던 것처럼. 근데 또 그 부하는 또 다 살았어요. 그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죽은 겁니다.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 혼자 죽고 나머지는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의 모습도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들은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살았는데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것. 강제구 소령의 그 놀라운 용기와 또 용맹과 또 희생을 본받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거기다 꽃을 갖다 바치는 것일까요? 그리고 거기다 뭐 위문금을 주는 것일까요?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왜냐하면 그건 정말 본받아야 될 또 귀감으로 삼아야 될 그 희생은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은혜를 갚아서 갚으면 어떻게 돼? 갚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없어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갚아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은 기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밤낮 이렇게 부르짖는 게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보십시오.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옛날에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닐까? 옛날의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아, 우리 대화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 아유 시끄러워 시끄러워. 예수님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고 해요. 아, 이 21세기에 무슨 예수님의 교훈이냐. 아,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 끝.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로 사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겠냐. 그는 옛날 얘기라고. 이제 안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오신,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귀히 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고리타분한 일이 되고 그것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얘기도 사라지고 하나님 얘기도 사라지고 성령님 얘기도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냐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만 남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신문에서 참 황당한 글을 봤어요. 뭐냐면 이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뭐 집값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교육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성도수 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교육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뭐만 있냐면 프로그램 개발, 지원, 자원 확충, 인재 양성. 아, 이건 세상도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도 다 학교 교육이 망가지고 그리고 공교육의 실종과 사교육의 부흥과 그래서 그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기독교 신문이었는데 교회에서도 대안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아,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거기서 누가 한 사람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 학자가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는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대본에 뭐가 되겠어요? 지탄을 받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지탄을 받나 안 받나. 바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슬픈 일들이 또 외면받고 또 무시당하고 또 멸시받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꿋꿋이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상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였습니까? 사실은 그때에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소용없고 예수님의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벌려놓은 또 다른 죄악과 또 다른 어리석음을 또다시 해결해 주시고자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들이 자기 지혜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교재를 만들고 저런 교재를 만들고 이런 연구를 하고 저런 연구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더 커져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더 문제는 심화되는 것이니까. 그러니 그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니,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그 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의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보기에 한 모티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돼지는 집으로 딱딱딱딱 집을 져서 제일 먼저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집을 빨리 완성을 했으니까. 둘째도 나무로 딱딱딱딱딱 집을 져서 뚝딱딱 해가지고 집을 져서 끝냈습니다. 근데 셋째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벽돌 하나 만들었어요. 벽돌 하나 구웠어요. 남들은 집 다 질 동안 벽돌 하나 구운 거예요. 또 벽돌 하나 구워요. 아, 남들은 목재를 해가지고 집 다 짓고 편히 쉴 때 또 벽돌 하나 굽는 거예요. 아, 벽돌이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벽돌만 구워대는 거예요. 그걸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벽돌 하나, 벽돌들, 그러면 욕을 하겠죠. 이 어리석은 이 돼지야. 이 돼지야. 이 셋째 돼지야. 빨리 대충 하고 끝내. 지푸라기로 짓던 목재로 짓던 빨리 하고 끝내. 그래서 좀 너도 좀 편안히 살아봐. 그런 셋째 돼지는 또 벽돌을 짓는 거예요. 네? 벽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그 제가 벽돌 공장을 이렇게 자주 지나다녔는데 벽돌을 만들려면 그 이게 뭐죠? 시멘트 반죽을 해가지고 벽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내더라고. 찍어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게. 뭐 시작하는 건 둘째치고. 그러나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습니까? 묵묵히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셋째 돼지 마냥. 주님께서는 저기서 뭐 무슨 얘기를 하고 멸시를 하고 간교하게 하고 또 치사하게 하고 해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허물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길을 들어 물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주님 믿지 않겠다고, 지금은 주님 따르기 싫다고, 아 주님의 길은 어리석다고 말을 해도 주님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다. 물어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분이 바로 그분. 그리고 그분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하게 되니까 예수님도 옆에서 앉아서 너도 벽돌 구워라 이러는 판이에요. 아 주님 지금 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벽돌 막 해서 막 확 해서 뭘 해야 되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지 않고 벽돌만 하나 굽는 이 예수님의 모습 마치 그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까? 왜 선지자들처럼 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게 목적이었지 그들을 모아 규합해서 백성들을 또 인도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로 정치적인 그런 국가를 형성하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허물을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는 것이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만이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만의 뜻이었을까요? 이 뜻은 누구의 뜻이기도 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예수님 바로 그 벽돌로 이 집을 만드는 그게 아니고서는 다가오는 늑대를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늑대로부터 다가오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다리가 되시게 되는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운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어로는 destiny. 그게 destiny. 그게 영어의 운명이에요. 그게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운명입니까?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운명의 영광인 거예요. 운명의 영광.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속건제물이 돼야 돼. 속건제물.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중에 속건제는 뭐냐면 죄 때문에 짓는 죄, 제사입니다. 죄. 죄. 그 뭔가 속해야 되는 그 사사로운 모든 죄들. 싸우면 또 속건제. 부부가 싸우거나 이웃과 싸우거나 그러면 속건제. 그 모든 죄와 허물과 그 모든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은 속건제가 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질고를 아셔야 됩니다. 고통이 뭔지를 아셔야 됐어요. 괴로움이 뭔지를 아셔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의 성취였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따라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해서 아 이건 내가 잘나는구나. 예? 종기 영광 모든 권세 다 내게 주시고 몇십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가지십시오.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속건제물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 속건제가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주님의 뜻과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괴로운 거죠. 내가 왜 이런 슬픔을 당하는가. 내가 왜 예? 내 이 삶은 왜 이렇게 쉼이 없는가, 평안이 없는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오래된 것 같아도 참 지나고 나면 덧없어요. 저는 가끔씩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변화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역삼동에 그 코엑스가 있었어요. 코엑스에 제가 중학교 때 저도 뭐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라 이런 말 하는 게 우습긴 한데 하여튼 그때 80년대에도 그 거기가 하여튼 제 기억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엑스에 박람회가 있어서 저희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박람회를 갔는데 박람회를 끝나고 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논밭이 많아 하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왔어요. 논밭이 하도 많아서 그 코엑스 쪽에 삼성동 쪽에.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다 그런 얘기를 한대.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다 그 얘기를 한대.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근데 땅 사면 뭐하고 집 사면 뭐하고 혹은 호의호식하면 뭐합니까? 결국 시간이 흘러서 논이 건물이 되고 또 바다가 메워지고 또 새로운 어떤 환경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결국 다시 다 밭이 될 테니까 논이 될 테니까 우리가 쌓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뜻이 아닐 때 여호와의 뜻 속에서 다 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복주시는 분, 주님을 내게 형통케 하시는 분, 주님 따라가면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주님 따라가면 행복하고, 주님 따라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건 이제 가장 된, 그러니까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그 기쁨과 소망은 주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 세상적으로 살면서 그걸 느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지, 세상적으로 살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낮춰주시고 어떻게 또 이끌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지를 주의 모습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맞아? 그런 거였지. 참 모범된 모습은 바로 저거였지. 그래, 그렇게 다시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영혼을 버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 영혼을 버려. 좀 그만 좀 예? 그만 좀 하시고 예? 내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면 범죄자 중 하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의 죄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진짜 범죄자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쳐다보십시오. 그걸 쳐다보세요. 모세의 십자가에 달린 모세의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뱀의 독이 싹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세상의 헛된 욕심과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이렇게 죽어가서 될까?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그 놀라우심을 따라가는, 본받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고생과 괴로움을 다 겪으신 주님, 우리가 어찌 그 희생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죽을 때까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니, 오늘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도 우리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의 수고를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님 닮은 자로 세워주실 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심장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게 내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